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29일 일본, 미국, 호주, 유럽 공동체인 EU의 공동주체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이즈카 코이치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국제 토론회에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 토론회를 유엔의 각 관계자와 일본 정부가 개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타쿠치 야에코는 43년 전인 오늘 6월 29일에 한 살이었던 저와 세 살 누나를 두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주위 분들은 어린 자식들을 두고 행방불명이 된 것을 큰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어머니의 행방은 24년 동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북조선과 일본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밝혀졌습니다. 북조선은 어머니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1987년 북조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일본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목소리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찾았으나 목소리와 얼굴을 모른 채 영원히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나 해서 낙담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한 살과 세 살인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귀여운 자식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지도 안아보지도 못한 채 가족들과 함께 웃는 일도 자식들과 다투는 일도 못해보고 그저 24년 동안 자식을 그리워하며 매일 눈물로 지새우면서 북조선에서 고된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북조선이 보고한 타쿠치 야에코 사망 정보는 일체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에 북조선이 제시했던 사망 진단서 자료는 날조된 것이었으며 일본의 추궁으로 새로 제시된 교통사고 보고서에는 타쿠치 야에코 저희 어머니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납치 피해자 분들을 포함하여 북조선이 성실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신상 정보는 믿을 수 없는 많은 모순과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북조선이 근거 없는 호구의 이야기를 지어내어 빨리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많은 납치 피해자들은 지금도 북조선에서 살아있으며 구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가족처럼 일본인이 북조선에 납치된 사건은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7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에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12명은 귀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측은 이 12명 중에서 8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북조선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설명도 불명확한 데다 모순점도 많으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조선은 2004년에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이라면서 제출해왔지만 일본 정부에 의한 감정 결과 메구미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어 메구미씨의 유골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사건은 일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일본 이외에도 한국, 태국, 루마니아 등의 국민들도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발표된 COI 보고서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의 국가에도 납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볼 때 북조선에 의한 납치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조선은 납치 사건도 포함해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나 협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두 번 미조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납치 피해자 해결을 촉구당했습니다. 이것은 북조선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했던 2002년 9월에 있었던 일조 정상회담 이후 북조선의 최고 지도자 스스로가 납치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조선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을 결정하고 과거의 불필요한 얽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설적인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이 실현된다면 돌아온 납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을 캐내거나 일조 국교 정상화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가족들은 그저 납치 피해자와 조용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북조선은 과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일체 타협 없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피해자 가족들과 일본 정부도 역시 일체 타협하지 않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조선과 그 협력 세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방적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고서의 수령과 일부 납치 피해자만을 귀국시키는 등 안이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계략을 모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이러한 계략에 응할 정도로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일본인 납치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미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중에는 피해자와의 재회를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부모와 형제도 있습니다. 요코타 시게루 씨와 아리모토 카요코 씨는 작년에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고령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남은 수명을 감안할 때 납치 사건은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각자의 나라로 귀국하여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여러분들의 협력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북조선 관련 보도에서 북조선의 북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천여 채 이상의 집이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경제 제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에 더해 거듭되는 재해로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숙박 문화에 대해 저희 챔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최근 도쿄의 교회로 작업을 하러 갔었습니다. 일본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자동차로 이동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호텔에는 다양한 크기의 객실이 있었는데 1인용과 2인용의 작은 객실의 경우는 숙박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부담 없이 숙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인용의 객실을 혼자서 사용하였습니다만 작업을 끝낸 후 목욕을 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신분과 직업의 차별이 없는 일본과 북조선을 비교하며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노동을 한다는 저희 말을 들으시면 아마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조선에서는 평양과 도시에만 호텔이 있고 또한 외국인과 특권층만 숙박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사실상 출입 금지로 호텔에서의 숙박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다양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저렴한 요금이 게스트하우스로부터 유수 호스텔, 민박, 비즈니스 호텔, 고급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커다란 공동 침실을 여러 명이 이용하며 사무실과 주방은 이용객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젊은 연령대의 여행객들 속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유수 호스텔은 100년 전에 독일에서 탄생한 세계 최대의 숙박 네트워크입니다. 일본 국내에도 약 150개의 유수 호텔이 있고 국제 유수 호텔 연맹에 가입하고 있는 각국의 협회에 의하여 통괄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칭에 유수라고 붙어 있는 것은 원래 청소년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숙박시설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속에서 인기가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료칸이 있습니다. 료칸은 대부분이 다다미 방이며 다다미 위에 요를 깔고 자는 스타일입니다. 숙박료가 저렴한 료칸도 있지만 고급 료칸은 정원 속에 마련해 놓은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전통적인 유카타를 입고 일본 특유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가 있어 일본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겨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로 되고 있는 캡슐 호텔이 있습니다. 캡슐 호텔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캡슐이 층층이 놓여 있고 그 안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잠을 자는 숙박시설입니다. 캡슐 안에는 TV, 라디오, 알람시계 등이 있으며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민숙은 민가가 부업으로서 영위하는 숙박시설로 간이 숙박영업 허가를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숙이 주인은 농업과 어업 등이 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광 시즌에만 부업으로 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북조선은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엽부터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무허가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여 갈아타는 역과 도시역 주변에서 대기집이라는 무허가 숙박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창업이 불법인 북조선에서는 민숙은 엄한 단속과 통제의 대상입니다. 민숙은 숙박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대부분의 여행자는 추운 겨울 난방이 없는 역 대기실에서 밤을 보내고 만 원으로 대기실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야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숙박 문화가 발달하여 휴일과 휴가철이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국내외의 관광 명소를 여행하는 것이 문화로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휴가철에도 관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일본과 같은 다양한 숙박시설이 정비되어 자유롭게 국내외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언제면 올까요?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숙박 문화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좀 축하하는 그런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그 견축사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에 하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주목을 좀 받고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북조선에 대해 어떤 내용의 연설이 될까라는 그런 그 관심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8월 15일 날에 축가문을 좀 보면은 전산을 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의 획기적인 그런 제안이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목을 좀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일본이 주장했던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으로서는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런 것을 좀 오히려 이번에 한국이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특에 있었다고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특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좀 물론 주목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좀 기반으로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만큼의 좀 지금은 그 한국은 일본에 대해 민주주의와 좀 시장 경제랑 공동의 가치란 것은 좀 너무 간절을 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시 이전에 하고 좀 비교하면 너무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감스럽지만은 지금은 일본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간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일본 눈으로서 볼 때는 문제는 한국이 국제적 규범이라는 것은 지키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국제법에 대해서도 준수를 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우리 일본 눈으로서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일본 쪽에서는 강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두 번째 변화라고 할까 하긴 할 수 있었던 변화라는 것은 역시 한국이 지금은 그 투트럭 정책을 한 것은 이른바 투트럭 정책을 한 것은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은 이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시사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역사 문제라는 것은 얼마나 분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 다른 그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러한 양국이 좀 협력을 좀 하면서 대응하는 이른바 역사 문제의 문제와 다른 문제를 좀 구별하고 아프로치하는 대응하는 이런 것은 역시 투트랙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계속 좀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때문에 대화의 문호를 좀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그런 것도 좀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대해서도 지금은 일본이 이러한 그 한국의 자세에 대해서 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역시 한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다른 문제하고 좀 비교하겠다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이 특수선 한국이 이런 자세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쪽에 좀 불신감이란 것은 너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별로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 쪽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다. 일본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 한테서도 뭔가 긍정적인 점 받는다는 것은 있지 않냐고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역시 일본의 자세란 것은 일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국 쪽에서는 국제법을 좀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것은 일본의 편함이 없는 일관적인 그런 대한국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8월 15일 날에 연설을 통해서 북조선에 대해서도 별로 구체적 제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조선이 역시 노무현 시대에 제도화 되었고 그렇지만 그 후 보수정권이 한국의 보수정권이 이런 것을 좀 못 쓰게 되었던 약속 30만 톤의 가학 비료 그리고 40만 톤의 살 이런 것을 좀 한국이 북조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을 좀 좀 북조선이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 8월 15일 날의 연설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이 실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9월 달에는 그 이정 18년에 만들었던 분남 남북의 좀 평양선언의 3주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제안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수명화해서 남북 분남 사이에 이런 비료 살 지원 문제에 관해서 어떤 협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